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제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한 지 40일이 지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출몰해가지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마다 골리앗에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루 두 번씩 했으니까 8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칠 묘책이 없는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는데 골리앗이 워낙 강하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지금 속수무책이고 그냥 손을 놓고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우리가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 16장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좀 공급하려고 왔고 또 형들의 상관에게도 음식을 좀 주어가지고 형들을 좀 잘 봐달라고 청탁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뭐 지리멸렬입니다. 전부 지쳐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다윗 형이 불러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타이르지만 다윗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분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분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당시에 가톨릭 교회와 교황과 그 신부들이 하고 있는 못된 타락한 모습에 하도 화가 나서 의로운 분노로 95개주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비텐부르크 성당에다 붙였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다윗 마음속에도 똑같은 의로운 분노가 생겼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가죠. 사울왕 앞에 갑니다. 뭐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이건 애송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다윗을 보고 스쿨보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학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차게 생겼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립니다. 아직 작습니다. 청소년 대표는 될 수 있는데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사울이 볼 때 역부족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고 노트구를 씌워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의지할 것은 결국 그 무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다윗을 무장시켜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경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은 전통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과 선입관에 꼭 묶여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앞에서 사고가 닫혀 있습니다. 열려있지 못하고 닫혀있으니까 자꾸만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뭐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윗에게 안성맞춤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노트구를 다 벗어던지죠. 곧 벗고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윗이 이 사울에게 예속될 수 없으니 다 벗어버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참입니다. 절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사울에게 예속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자요. 다윗은 새로운 왕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왕으로 일을 하고 있다. 킹쉽. 왕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열어가는 것을 사무엘 17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다윗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만큼이나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골리앗을 맞이하러 나갈 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소했지만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일상복을 입고 막대기를 갖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양을 치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아니 큰 거인 앞에 지금 적용하면서 믿음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이 다윗을 보고 하이브리드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모든 게 콜라보레이션이 되고 하이브리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특징은 하이브리드 왕이다 해서 적들과도 어떤 때는 그 이렇게 화해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하고 또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가는 아주 독특한 왕이다, 독특한 리더십이다 라고 말하는 강의를 들은 것이 얼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고가 열려 있습니다. 사울과 비교가 되죠. 우리 4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0절인데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다윗의 모습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그 재고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이따 물매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과 제가 17장 처음에 나왔던 골리앗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나오는데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왔다. 그는 키가 6규빗 한 3미터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 7kg이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동이 입고 있는 일상복에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방식으로 골리앗을 지금 싸울 참입니다. 40절을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4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벗고 지금 목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원래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었습니다. 허술했을 것입니다. 형을 만나러 왔으니까 며칠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왔으니까 더럽혀진 옷일 겁니다. 말 그대로 목동의 옷이요, 그냥 일상복이요, 그냥 서민의 옷입니다. 골리앗 장수의 옷과는 철저하게 비교되는 그냥 옷입니다. 서민의 옷입니다. 일상복입니다. 옆에 주머니를 하나 찼습니다. 그리고 새총 같은 물매를 옆에 찼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뭐 막대기나 새총이나 말도 안 되는 무기들입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과 철저하게 비교가 되죠. 다윗의 막대기, 지금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막대기, 이것은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다가오면 쫓을 때 사용하던 그 막대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오면서 이 막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그 목장에 가서 양을 칠 때 들고 있던 막대기를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이 순간에 그 막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보통 막대기가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친척집에 가면 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 전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귀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겁니다. 어쩌면 도중에 짐승들이 나오면 쫓기 위해서 막대기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음악가들이 자기 악기를 갖고 다니듯이 다윗도 지금 자기 막대기를 늘 갖고 다니는 겁니다. 남이 보면 그냥 막대기인데 다윗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막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왜 막대기를 갖고 왔는지를 우린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왜 막대기를 전쟁터까지 들고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막대기를 손에 들었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었겠지만 다윗에게는 이 막대기가 주님의 막대기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편 23편과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윗 손에 든 그 막대기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막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손에 주님의 막대기가 들려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막대기가 주님의 막대기라면 이게 일상이 강한 사람들,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 막대기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막대기를 개발해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쏜살같이 시내로 갑니다. 그러더니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사롭게 골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돌을 골랐을 겁니다. 마음대로 골랐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랐을 겁니다. 다섯 개를 고르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돌이 있으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지금 골리앗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주님의 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을 옆에 있는 주머니에 넣었을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네 개를 대충 고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일일이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면서 돌 다섯 개를 일일이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것입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왜 다섯 개인지가 궁금합니다. 본문에 뚜렷한 답이 없거든요. 뒤에 사무엘하에 가면 골리앗의 거인 가족이 나오는데 네 명이 나옵니다. 골리앗까지 다섯 명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윗이 다섯 명을 모두 죽일 요량으로 돌 다섯 개를 골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수 한 명이나 죽으면 그 다음 장수가 나오고 그 다음 장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도 나머지 네 명이 차례로 올 것을 믿고 다섯 개를 골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문에 보면 골리앗 한 명으로 끝입니다. 그리 설득력이 크진 않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이라는 숫자는 다윗이 그만큼 충분히 준비했다는 뜻일 겁니다. 행여나 돌을 하나만 집었는데 그것이 빗나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다섯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적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성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일상복을 입고 골리앗을 맞아가지만 그 골리앗을 맞는 마음속에는 돌 다섯 개를 일일이 준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골리앗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과 골리앗 본문에서 사실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내에서 다윗이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고르는 이 장면이 저는 눈앞에 그려가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보다 이 장면이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이 돌 다섯 개를 구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돌 하나 딱 골라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고 그것이 골리앗 이마에 명중했다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동화처럼 들립니다. 페어리테일처럼 들립니다. 다윗이 다섯 개를 준비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도 이해가고 이 사건이 현실로 다가오고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다섯 개의 돌을 골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돌 다섯 개를 골랐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돌 하나 딱 골라서 골리앗에게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무모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마치 로또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로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뼈를 깎는 고난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돌 하나 골라서 탁 던지고 골리앗 이기고 이런 식으로 믿는 것, 이거 기복주의고 로또 터지기를 믿는 그릇된 믿음이죠. 믿음은 뼈를 깎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돌 다섯 개를 고를 때까지 스스로 기다리고 또 찾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나님 물론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는 집에 있다가 시골에 있다가 고등학교부터 도시로 나왔는데 제가 도시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님 집에서 다녔는데 한 번은 선생님께서 우리 누님을 부르더랍니다. 그 누님께 뭐라고 하냐면 과외를 시키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했답니다. 그때는 담당 선생님한테 과외를 하던 때이기 때문에 과외를 하는 비용이 엄청 났습니다. 뭐 할 수가 없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그냥 돌 다섯 개를 준비하는 것 외에 달리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줍는 겁니다. 맨날 구부려서 돌을 줍다 보니까 키가 자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대학에 가고 또 졸업을 했어요. 첫 직장을 갔는데 이건 별천지입니다. 제가 일이 대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일이었는데 종종 거래처와 대기업 그 높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러 가곤 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제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막 나오는 겁니다. 촌놈이 처음으로 고급스러운 식당에 갔으니까 음식도 맛있고 갈 때마다 어리둥절해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따라가면서 똑같은 음식을 좀 따왔습니다. 가끔씩 와 우리 아내도 함께 와서 먹고 싶고 또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모셔다가 야 이 음식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요 촌 사람이 멋진 식당에 가서 높은 분들과 식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가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식사하러 가면서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처음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긴장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이제 국제 메일로 그때 다 메일로 보냈어요. 인터내셔널 메일로 본점에 보내서 외화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붙였습니다. 비교적 제가 직장 생활을 잘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밤을 잘 세우는데 지금도 밤을 잘 세웁니다. 그때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페이퍼를 쓸 때마다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페이퍼를 쓰다 보면 여기 해가 이렇게 쭉 떠오릅니다. 와, 그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때 페이퍼를 끝낼 수 있다면 이야, 너무 제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지만 제 페이퍼를 교수님 책장에 갖다 놓을 때나 또 메일함에 넣을 때 저는 꼭 기도하면서 갖다 놨습니다. 지금 목회도 똑같이 합니다. 달리 굳건한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두루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시면서 이민 생활하셨고 유학 생활하셨고 연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을 한 개가 아니라 다섯 개씩이나 준비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으니까 지금 뭘 믿겠습니까? 목자의 옷을 입고 골리앗을 당근는데 지금 다윗이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것은 없고 자신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돌 다섯 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머니에 골라서 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를 고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면 뭘 그렇게까지 하나? 거기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다윗의 물맷돌 다섯 개가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돌을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돌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돌을 줍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닮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 하나 딱 준비해서 그것으로 단숨에 골리앗 잡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것은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의 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돌을 준비하면서 룰루랄라 노래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다윗이 꽤 진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다윗 불안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돌 다섯 개를 줍는 시간이 며칠 같았고 어쩌면 차라리 그 시간이 계속되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스쿨보이입니다. 정말 어린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너무 셉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나가도 골리앗, 다윗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도 사람인걸요. 여러분이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기도해도 불안할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돌을 다섯 개를 준비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엘라골짜기가 떠나갈 정도로 외치는 골리앗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을 너무 이상적으로 읽습니다. 이 다섯 개를 준비하면서 다윗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돌로 골리앗이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잡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호기를 부리다가 설령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시간이 정말 다윗에게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80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골리앗, 꼼짝도 하지 않던 골리앗이 움직입니다.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구척장수 골리앗이 로보캅처럼 뚜벅뚜벅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이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 소년입니다. 갑옷도 없이 초라한 복동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참 잘생기긴 했지만 얼굴도 아직 빨갛고요. 우리식으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애송이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신과 급수가 맞지 않습니다. 다윗을 깔보고 모욕하는 말을 하죠. 43절인데 제가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을 왕무시합니다. 조금의 예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뭐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다윗이 목동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 간의 싸움인데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죠. 자신을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왔느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물맷돌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싸움하던 방식이죠.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너 시체를 다 주겠다. 말만 들어도 잔인하고 섬찟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상대하는 골리앗도 때로는 우리를 경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골리앗도 우리를 아주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신앙 또는 자신의 신념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모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은 또 우리 안에도 들기도 합니다.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뚜벅뚜벅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그렇게 나가냐. 기껏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지금 골리앗 잡으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됩니다. 또 말은 하지 않아도 그 힘센 골리앗이 우리한테 저절로 들어와 있어요. 어느 사이에 우리한테 잡혀 들어와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죠. 우리 권사님들 육신의 연약함, 또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 참 힘든 겁니다. 골리앗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골리앗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졌을까? 내가 왜 걸어지지가 않을까? 옛날에 균형을 잘 잡았는데 내가 균형 잡혀지지가 않고 내 기억력이 어디로 갔을까? 자기도 모르게 에이징,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골리앗처럼 삶 속에, 마음 속에, 또 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골리앗입니다. 이처럼 골리앗은요,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뚜벅뚜벅 다가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45절부터 다윗의 대응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에게 넘기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시체를 사방에 뿌려서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될 거라고 골리앗의 말을 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의 선포입니다. 47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제가 읽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통쾌합니다. 우리도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골리앗 앞에 선포합니다. 물론 상사가 여러분의 골리앗이라면 선포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레이오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제압하는 겁니다. 저는 말로 제압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말로 제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강력히 주님 앞에서 강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별것 아니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 다섯 개를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골리앗이 만군의 주님 앞에서 별것 아니게 보일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다윗처럼 선포해도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스스로에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서 선포하면 더 실질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몸에 있으십니까? 거기에 손을 대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골리앗을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센 골리앗이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체험이 많을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무한한 상상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다섯 개의 물맷돌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맷돌 다섯 개를 전부 고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다섯 개의 물맷돌도 준비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마주 싸우게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무한한 상상력이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물맷돌 다섯 개를 정성껏 준비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되고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